VOA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관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 등을 지원하는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법안들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다음 주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하는 무기와 시설 보충 등에 대한 지원 230억 달러를 포함해 총 608억 4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원하는 91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해서 260억 달러를 지원하고 타이완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안보 지원하는 81억 달러 규모를 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법안은 특히 하원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지난 6개월 동안 표류하는 진동 끝에 이날 찬성 311, 반대 112표로 가결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하원의 양당 의원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갖는 힘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날 투표했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역사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중대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번 미국 하원의 법안 가결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X를 통해 미국 의원들이 역사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았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면서 오늘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중요한 미국의 지원 법안은 전쟁이 확대되는 걸 막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양국이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하지만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의 미국의 추가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더 망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압수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재건 자금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조항이 미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를 공습해 야동 18명 등 2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구 230만 명의 거의 절반이 피신 중인 라파에 거의 매일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병원 관계자들은 어제 이스라엘의 1차 공습으로 부부와 3살 아이가 숨졌고 2차 공습으로 아동 17명, 여성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공습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가자지구 접경 도시 쪽으로 지상 공세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테러 세력으로 규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다수가 이곳에 은닉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보건부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1,200여 명이 살해한 가운데 촉발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3만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같이 밝히고 블링컨 장관이 방중 기간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중동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문제, 남중국해 등 다양한 양자, 지역, 글로벌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 두 대가 어제 훈련 도중 추락해 최소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14도, 낮 최고 10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 서해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UN 미국 대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대 명절로 태양절로 불렀던 김일성 주석의 생일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UN 미국 대사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14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단과 따른 것인지 이 윤 기자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한국 방문을 꼭 말씀하신 그 전문가 패널 중단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UN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대안 모색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UN 주재 미국 대표부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한국 그리고 일본 순방에 대해서 이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확산과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음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전문가 패널 중단에 따른 대안 모색이 이제 중요한 방문 목적의 하나이고요. 사실 UN 주재 대사가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방문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간에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미국의 경우는 백악관이나 국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고위 관리들이 직접 나서서 상대국을 방문해서 현안들을 논의하게 되거든요.
네네.
UN 대사는 사실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현장에서 일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직함이고요. 따라서 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이번 한국 방문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고요. 또 미국의 UN 주재 대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도 지난 2016년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3박 4일간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최 기자가 이 방언 중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4일부터 4일간 그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5일 월요일 오전에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태열 장관과 그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약 1시간가량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UN 그 북한 제재위원회 그 전문가 패널 중단에 따른 그 후속 대책 이런 것을 논의를 했고요. 이어서 그 북한 인권 문제 또 한국과 UN 관계 현안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그 중동 사태 이런 것을 논의했다 이렇게 한국 외교부는 밝혔고요. 이어서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북한 문제 또 한미 동맹 문제 북한 인권 현안 이런 것을 논의했고요. 이어서 그 다음 날이죠. 그 16일에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탈북 청년들을 만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에서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김은주, 박유성, 김설송 씨 등 탈북 청년 그 5명을 만나서 북한의 그 현재 상황, 또 북한 인권 문제, 또 강제 북송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같은 날 그 판문점에 있는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를 방문을 했고요. 이어서 그 근처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 미군 부대에서 간단한 그 연설을 했습니다.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요. 그래서 네. 이날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에 취하고 있는 정책을 바꾸는 게 좋다 이런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17일에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자신의 그 방안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 유엔 안팎의 그 전문가 패널 중단에 따른 모든 옵션, 그러니까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지 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안을 마치고 이어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북한에 의한 일본인 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을 해서 그 피해자 그 납치 구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활동들을 했네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6일 판문점을 둘러보면서 대북 제재를 감시할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그러면 잠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말을 들어보죠.
We're looking at any number of options. We're working closely with Korea, with Japan, with other like-minded council members to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고 한국, 일본, 그리고 마음이 맞는 다른 이사회 회원국들과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들으신 대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려는 것인지 이제 궁금한데 윤 기자가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그린필드 대사의 육성으로 들으신 대로 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일본, 그리고 마음이 맞는 다른 이사회 회원국들과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런 정도 외에는 사실 더 진전된 내용은 이번 방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핵심적으로는 이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새로운 모니터링 그 기구는 그다음에 예, 예. 말씀대로 다시 한국, 일본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사실 그동안의 대북 제재 감시나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맞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같이 유엔 총회나 외부 기관을 통해서 감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할 것이다. 이게 이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인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떠오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국가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관련이 있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아니었습니까? 네. 이 중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나라들이겠죠. 북한의 말하자면 그 비핵화 그런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나라들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감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유엔 기구 내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유엔 바깥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현재 옵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대사의 발언이고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유엔 밖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기구를 만든다면 그동안의 안보리의 감시 기구도 제대로 활동을 했는가 의문인데, 그런 감시가 그러면 새로운 감시가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을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제 새로운 대체 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여태까지 그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유력한 것을 좀 꼽으면 유엔 안보리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전문가 패널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요. 유엔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이 참가하는 다자 전문가들 패널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니까 아마 두 나라는 빼든가 그렇고 주로 미국과 이제 서방권,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다자 기구를 만들어 놓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 새로운 기구를 이렇게 그 유엔 바깥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감시가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엇갈린 견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감시 효과는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전문가 패널 안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좀 그 부정적인 그 행태를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그 전문가 패널을 잘 협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하는 듯한 그런 그 입장을 취했고요. 중국은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빠지고 그 제재에 적극적인 나라들로 하면은 오히려 뭐 지금과 같거나 효과는 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저 견해가 하나 있고요. 반면에 그 감시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유엔 바깥에서 만들어지면은 그동안 그 유엔일에는 하나의 권위를 갖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감시기구 전문가 편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권위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달 말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일단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아예 뭐 대놓고 제재를 한층 더 위반하면서 이제 제재라고 할 수도 없겠는데 이 북한 지원에 아주 공개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을 그 점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전문가 패널의 말하자면 임기 연장에 반대한 것이 제재를 위반해서 더더욱 북한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하게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죠.
예.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보다는 덜하지만 사실 제재 이행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핵심적인 거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데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지원할 경우 이런 상황은 이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전에도 일어났지만
예.
여전히 대처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안보리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한 제재는 이 거부권을 가진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동안에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제재를 얼마나 이행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네네.
중국과 러시아 외에는 사실 북한과 경제적인 말하자면 교류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작용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더 북한을 지원해가면서 또 러시아, 이 중국이 제재를 한층 더 위반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 두 나라의 제재에 대한 협조 없이는 대북 제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시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대북 제재의 효율성을 담보하느냐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다, 또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어떤 위치에서 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지 최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상당히 뭐 어려운 문제인데요. 숫자, 통계 이런 것을 보면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의 경우 북한의 그 연간 무역고가 6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한창 진행된 그 2022년 같은 경우에 북한의 무역고는 7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년간에 북한의 무역량이 한90% 가깝게 감소된 거죠. 또 북한의 경제 성장률도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게 2017년인데요. 바로 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 경제는 거의 계속 마이너스 3%, 4%씩 뒷걸음질 쳐서 경제가 축소되고 지난 한 2, 3년간은 상당히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 이런 것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틀림없이 있다. 다만 문제는 대북 제재 감시가 제대로 잘안 되고 또 하나는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그 효과, 원하는 강도 이것은 못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러시아가 뭐 노골적으로 지금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중국이 북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제재를 몰래 뒤에서 불법 한적이나 또 기름 제공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여기서 조금 좀, 제가 좀 부연을 하자면,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북 제재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이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재원을 차단해서 이 북한 정권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불법적인 활동을 못하거나 중단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효과는 분명히 있어서 북한 경제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북 제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요. 그 제한된 재원이나마 여기에 집중 투입하면서 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 여기에 이미 상당히 도달했고, 이를 통해서 맞자면 자기네들의 군사적인 억제력, 목표를 거의 달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분명히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본래의 목적,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말하자면 포기하도록 한다는 데 있어서는 사실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참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앞으로 대북 제재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좀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북한에 대한 이제 대북 제재가 그 2017년부터 이제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상당한 뭐 시간이 흐른 건데요. 유엔 안보리 소속 그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이 됐다고 해도 기존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감시 그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된 것이지 제재가 완전히 뭐 180도 이걸로 해서 바뀌거나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 한 여름부터 북한과 러시아가 제재를 상당히 위반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그 중국 또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재의 상황이 앞으로 상당히 변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올해가 그 앞으로 대북 제재의 이행 또 추이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토픽을 좀 바꿔서 북한 내부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최대 명절로 태양절이라 불렀던 김일성 주석의 생일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서 과거에는 이 태양절이라고 이제 북한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 용어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 그리고 그냥 태양절 용어 대신 4.15라는 말 이걸로 대체를 했고요. 그 최근에 말하자면 북한 관영 매체에서 태양절이란 용어가 쓰인 것이 딱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시기면은 집중적으로 태양절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추모라 그럴까요? 뭐 이런 기리는 여러 가지 업적을 기리는 기사나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네. 이 태양절 용어가 사라지면서 그런 행사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부는 이 태양절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으로 잠정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 자체가 북한이 이제 의도적으로 태양절이라는 그런 명칭을 의도적으로 다른 용어로 대체하거나 아예 삭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관영 매체죠. 노동신문은 지난 14일자 보도에서 만경대에 대해서도 태양의 성지, 말하자면 태양절에 말하자면 부응하는 그런 명칭 아닙니까? 이거를 예. 애국의 성지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태양 내지는 태양절이라는 이름이 김일성과 연관지어져서 지금 잘 그 호칭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을 주체 조선의 태양이라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태양절이라는 태양은 이제 빠지고 이제 김정은을 태양이라고 부르는 어떤 신격화 같은 그런 작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주석은 그 북한 체제 정치, 역사의 그 정당성을 주요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 정치적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없는 북한은 그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힘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종종까지 붙이던 태양이라는 그 명칭 이런 그 상징 이런 것을 지금 김일성 주석에서 빼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붙이고 또 하나 이제 볼 것은 그 금수산 태양공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참배를 몇 년 전서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상당히 자주 가서 참배를 했는데 2022년부터는 참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이 한 두세 가지 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지금 집권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그 정치적 홀로서기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김일성 그 김정일 선대의 그 정치적 위상을 낮춰서 자신이 좀 그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북한의 그 정상국가화 그러니까 지금 뭐 3대 세습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국가가 아니고 봉건국가에 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것을 일종의 정상국가로 바꾸기 위해서 일련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최근 남북한 이 국가론, 두 국가론을 내세워서 대남 노선을 전환했는데요. 이것도 김정은 우상화와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말씀하시는 김정은 우상화라는 것이 이 북한에서 이제 말하자면 확립된 노선 변화인지 이것도 사실 분명치 않고요. 추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북한은 사실 김일성 주석에게 정통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그 손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사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외모까지 따라서 흉내내고 그랬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차지하는 위치는 정통성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서 그 뿌리가 깊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의 움직임을 김일성 주석,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인 김정은 일 위원장을 격하하고 자신이 이제 신격화, 우상화의 대열에 올라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인지는 사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드물게는 하지만 태양절이라는 명칭 자체가 관영 매체에서 전적으로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의 정통성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의 움직임이 홀로석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런 지금 최근에 북한 내부의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신 최근에 남북한 이국가론, 두국가론이 그 김정은 우상화에 연계된 것인가? 이것은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익히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남북한 간에 이제 달라진 관계, 특히 굉장히 남북한이 지난 4년 넘게 전혀 대화 채널을 완전히 중단한 채 극한적인 적대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대남 노선이 두 국가론을 포함해서 전환된 것이지 이것이 김정은 우상화 연계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화, 신격화 이런 것들도 다이 경제 발전, 민생 해결 이런 것이 없이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차제에 북한 수뇌부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활용해서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분석들도 있는데 과연 그게 성공할 수는 있을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우상화와 경제 문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징 조작,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슨 태양의 명칭을 붙인다든가 무슨 이런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상징 조작 이런 그 우상화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김일성 주석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화도 성공한 그런 이제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면은 6.25 전쟁 이후에 그 김일성 주석이 상당히 여러 노력을 해서 외부에서 원조도 받고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그 재건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우상화, 신격화 이런 것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반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상화 신격화를 하고 있지만 경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무리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지금 군사 이런 쪽에 그 비중이 심하고 자원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관계에서 그 상당한 그 희망을 가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지난 반년 이상 컨테이너 한만개 분량의 그 무기 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자가 지금 그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그 러시아로부터 무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이런 걸 받아들여서 공장과 기업소를 돌린다면은 북한 경제가 살아나겠지만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그 행태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핵기술, ICBM 기술, 정찰위성 기술, 무기, 전투기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더라도 이것이 바로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중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양측의 전쟁이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란도 상대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사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중동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화약고로 알려져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과거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 말하자면 중동 지역에서의 세력 다툼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슬람권 아닙니까? 중동권이.
예.
중동이. 이 지역이 크게는 맞아요. 종족 간의 대립이 굉장히 큰 하나의 말하자면 갈등 요소입니다. 순위파와 시아파죠. 이
예.
대표적인 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각각 순위파와 시아파로서 그 두 부족의 대표적인 국가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또 국가별로 여러 가지 그 또 세세한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그 경우를 보면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있고요. 또 예멘의 후티 반군도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최근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런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등이 서방에 맞서서 또 이스라엘과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을 상대로도 사실상 지금 상당히 군사적인 대결을 그리고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말하자면 중동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 확전을 하게 된다면
예.
사실상 중동 지역의 말하자면 화약고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 그리고 뒤이은 이란의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 그리고 바로 19일 날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의 이란 영토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추이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상황은 이제 이란이 그 19일 날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전이냐 아니면 상황이 좀 누그러드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19일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또다시 감행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란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란과 그 이스라엘 간의 그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그 일일이죠. 그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그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격으로 영사관 안에 있던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군인과 지도자 등 13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어서 그 14일 날 이란이 그 300여 대의 그 무인기와 그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19일 날, 그러니까 6일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그 공격을 한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이란과 그 이스라엘 모두 제한된 공격, 상징적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일 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9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 가령 뭐 미사일을 100대를 동원을 해서 발사를 했는지 또 무인기, 드론을 뭐 많이 동원을 해서 했는지 이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 미사일 한 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이란 그 이스라엘의 의도는 제한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격을 해왔으니까 나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하지만 이것이 확전,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막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하나의 공격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이 그 제3차 대전이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과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탄도미사일에 북한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관련 협력이 사실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꽤 오래된 사안이거든요. 가깝게는 2019년 말에 이 미국 국방부사나 국방정보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DIA. 네. 여기에서 북한의 기술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말하자면 도움을 줬다, 영향을 주었다 이런 평가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란의 그 대표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샤하브3가 있는데 이것도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렇게 이 DIA는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전문가들은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북한은 여기에 반대급부로 이란산 드론을 그 이제 들여와서 이 한국 등을 겨냥한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는 소식, 북한이 태양절 명칭을 바꿨다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등이 개입된 중동 사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중에 유튜버 경력이 8년째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북한 음식 파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맛 평가를 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북한 남자 탱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장명진 씨인데요. 최근에는 만담으로, 입담으로 웃음을 끌어내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도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탈북민 장명진 씨 만나보시죠. 서울에서 동영원 기자입니다.
여기는 오복 탱반, 오복 탱반집이고요. 제대로 맛깔지가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두 먼저 드시고 네. 육수를 부어가지고 이제 차자차자 야채하고 네.
버섯이 탈북민 장명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북한 남자 탱고에서 탈북자가 먹어보는 북한 음식이라는 영상입니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어복쟁반 가게에 찾아가 직접 그 맛을 보는데요. 먼저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한 자세한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탈북민 장명진 씨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자그맣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명은 북한 남자 탱고로 탈북민 중에서는 시도세죠. 제가 요즘 좀 살쪄가지고 얼굴이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예전에는 제 대학교 후배가 제 얼굴 이미지가 좀 볼탱탱한 고양이 닮았다 해가지고 그리고 탱고로 이제 닉네임 지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찍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구독자를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방송 그런 여러 컨텐츠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편한 그런 걸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먹방이나 일상 이렇게 남들 다 하는 그런 평범한 걸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편안한 모습으로 장명진이라는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소소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고향 있을 때도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도 일반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수능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도 중요한 과목이 뭔지 이렇게 진짜 궁금한 그런 걸 올리다가 이제 뭐 궁금한 거 몇 개 떨어지니까 사람도 결국 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냥 제가 이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저도 뭐 고향에서 엄청 오래 살지 않아서 진짜 저도 북한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배워서 또 알려드리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구독자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장명진 씨는 1998년에 탈북해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26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산 세월이 더 길어진 만큼 자기 고향은 서울시 양천구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땐 좀 느꼈죠. 왜냐면 그 외로도 많고 그리고 제 말투 때문에 살짝의 차별하는 차별도 좀 당하고 그리고 뭐 음식도 예를 들어 제육볶음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되게 맵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달고 해가지고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국은 뭐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그 저는 몇 년 지나니까 솔직히 막 어디 가서 북한에서 왔다 해가지고 막 한국이 다르다 아니면 이게 너무 낯선데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지금 물어보면 그냥 저는 이제 목동 사람이라 하거든요. 예, 고향 어디시냐면 뭐 양천구 목동 살아요. 예, 말투가 좀 이상한데 하면 부모님이 경상도예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쭉 살면서 느끼는 거는 다른 게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진 씨를 소개하는 수식어는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탈북 래퍼, 그리고 이제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요즘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요즘 이제 만담꾼으로 좀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 나갔었는데 제가 좀 이제 음악을 좀 관심 있다고 래퍼로 꿈 있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개그맨으로 이렇게 편집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를 북한 개그맨으로 아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제 KBS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그걸 했었어요. 섭외되면서 뭔가 무대에서 마이크 하나로 이제 관객이랑 호흡하고 또 제 이야기로 뭔가 유머러스하게 전달하는 게 너무 그 좀 짜릿한 경험이신 거죠. 그때 뭔가 그 무대 한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꿈을 꿨어요. 근데 작년에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동생이 형도 좀 서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본 쓰고 연습도 해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썼어요. 이제 몇 개월 됐죠.
그렇게 장명진 씨는 본격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선보이는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무대 관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무대는 굉장히 좀 되게 임팩트가 있은 게 소개를 이제 호스트가 저보고 이제 북한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언제 왔다 이런 게 딱 빼고 북한에서 왔다니까 이제 관객들은 북한에서 어제 왔나? 막 봤는데 막 생각보다 제가 막 좀 통통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뭐 이런 뭔가 그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걸로 되게 웃어주더라고요. 반응도 좋았고 해가지고 뭔가 첫 무대는 굉장히 좀 유쾌하고 그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는 게 지금 좀 생각나요. 제가 올라가서 안녕하십니까 뭐 탈북민 누굽니다 하니까 일단 안 믿는 거예요. 제 외모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북한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했는데 북한 대통령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예상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전 대통령 이름이 나오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에이, 그 단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예상하지도 못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6번 무대에 올랐고요. 장명진 씨는 모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딱 한 번만 무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지. 왜냐면 무대 또 한 2, 3개월 안 섰다고 서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서서 관객의 반응도 보고 싶고 그리고 결국 스탠드 코미디라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회 이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많이 배우는 거 있거든요. 아, 요즘 이게 유행하는구나. 아, 요즘 이 사람들 여기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많이 배우고 거기서 또 즉흥으로 또 대본을 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홀로 무대에 서서 마이크 하나만 들고 말로써 관객을 웃겨야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장명진 씨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일단 화 들어가 생각하거든요. 일단 관객들이 바로 피드백 호흡이 오잖아요. 영상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댓글 보고 알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뭐 휴지터? 뭐 창문? 하면 바로 이제 눈빛이나 반응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되는 그런 재밌고 좀 민감한 주제가 되었을 때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냐, 개그로.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그 주제, 단어, 그 하나가 필살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장명진 씨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또 웃음을 주기까지 큰 계기가 됐던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래 좀 조용하고 수수무관하는 성격이었는데 그게 한번 깨진 경험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았었는데 한번 큰 무대 한번 섰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무대. 두만강에 한번 서보니까 그보다 더 큰 무대는 없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임팩트 있는 무대가 아닌가.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신이 한국에서 래퍼로 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 전혀 상상 못했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고향 있을 때 평범한 군인이셨고 어머니도 또한 평범한 사람이어서 되게 예술가 집안도 아니고 엄청난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자기 꿈에 그러니까 자기 미래 뭐 하고 싶은지 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전 늘 쓴 게 회사원이었어요. 평범한 삶, 회사원.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 살면서 평범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이 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늘 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도 제일 큰 꿈이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애 낳고 남들 사는 것만큼 사는 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제일 힘들지 않나. 아직 잠깐 못 갔거든요. 올해는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평범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장명진 씨는 대본을 쓰고 또 카메라를 켭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요.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 네가 좋아하는 무대 서잖아. 예, 그걸로 제가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은 70점 주고 싶습니다. 더 유명해져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페이를 받으면서 탈북민 1호 스탠드 코미디언 이런 호칭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걸 그런 수식어를 제가 얻기 위해서 지금도 아까도 대본 수다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무대에 서고 싶어요. 건강관리 잘 하고 계속 무대에 서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탈북민은 어둡고 우울하다는 편견을 깨고 싶다는 장명진 씨는 자신의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 가족도 그렇고 제 친구,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절 보고 있는 동영상이 됐던 무대에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고 사는 게 가장 행복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남이 웃으면 저도 즐겁고 또 제가 웃으면 또 앞에 있는 분들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웃음 주고 저도 웃음 받고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예.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등을 지원하는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법안들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다음 주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하는 무기와 시설 보충 등의 지원 230억 달러를 포함해 총 608억 4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원하는 91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해 260억 달러를 지원하고 타이완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안보 지원하는 81억 달러의 지원 규모를 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법안은 특히 하원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지난 6개월간 표류하는 진도 끝에 이날 찬성 311, 반대 112표로 가결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원의 양당 의원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갖는 힘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투표했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역사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의 법안 가결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X에 미국 의원들이 역사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놨다고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중요한 미국의 지원 법안은 전쟁이 확대되는 걸 막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양국이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미츠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더 망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를 공습해 아동 18명 등 22명이 숨졌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구 230만 명의 거의 절반이 피신 중인 라파에 거의 매일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병원 관계자들은 어제 이스라엘의 1차 공습으로 부부와 3살 아이가 숨졌고 2차 공습으로 아동 17명과 여성 2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공격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가자지구 접경 도시로 지상 공세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테러 세력으로 규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다수가 이곳에 은닉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보건부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1,200여 명이 살해된 가운데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3만 4천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관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곡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앞서 기시다 총리가 이날부터 진행되는 춘계 예대제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의 곡물을 복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 담당상 등 일부 강연은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같이 밝히고 블링컨 장관이 방중기간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왕이 부장 등 중국 고위관리들과 만나 중동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문제, 남중국해 등 다양한 희원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 두 대가 훈련 도중 추락해 최소 한 명이 숨지고 일곱 명이 실종됐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10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21일 일요일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세계 뉴스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방송 시간까지 여러분